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모두가 회색이야. 마틴 쇼이블레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마돈나는 크고 동그란 갈색 눈동자로 나를 응시하며 가르랑거렸다. 그리고 쓰다듬어 달라는 듯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다음에 보자. 나는 마돈나에게 말하며 촉촉한 코에 입을 받쳤다. 예전에는 동물에게 입 맞추는 사람들이 기괴해 보였다. 내 방 창가에 앉아 조그만 진갈색 머리통으로 유리창을 미는 검은 얼룩무늬 고양이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가엾은 고양이는 내가 안으로 들여놓을 때까지 끈질기게 울었다. 고양이가 나를 집사로 간택하는 데는 물과 참치캔을 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고양이는 목줄도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고양이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본 열도 없었다. 나는 배불리 먹고 기분이 좋아진 고양이를 품에 안고 거실에서 울리는 이상한 소리를 따라갔다. 엄마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마돈나의 노래를 들으며 Time goes by so slowly,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러라는 부분을 엉터리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창문을 닫으러 뛰어갔다.
엄마, 이웃 사람들 생각은 안 하세요?
엄마는 So Slowly라는 가사를 세 번째로 부를 즈음에야 고양이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라디오를 껐다.
맙소사! 안 된다.
개가 아닌 게 어디예요?
2주 전에는 개도 데려왔었잖아.
그냥 잠깐 빌렸던 거죠.
개 주인 생각은 다르던데?
아, 그 노인네가 자전거 보관 때 개를 묶어놓고 방치했잖아요. 동물 학대범 같으니. 전 그 사람이 개를 유기한 줄 알았다고요.
슈퍼마켓에 장 보러 간 거라잖니.
그래도 그건 동물 학대예요.
얘가 정말... 아, 그래서 그건 뭔데?
내가 안고 있는 생물이 하늘에서 떨어진 외계인이라도 된다는 투로 엄마가 부럽다. 소개해드릴게요. 내 말에 기막힌 우연처럼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다. 나중에 고양이 관련 웹사이트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이 품종의 고양이들은 의사소통에 뛰어나서 원래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소리를 낸다고 하기는 했다.
이름은 마돈나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 살 거고요.
딸!
더 이상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을 보니 고양이 키우는 걸 허락하려는 것 같았다. 엄마가 마침내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수년 전부터 엄마는 그런 내 모습을 좀처럼 보지 못했다. 엄마는 고양이 이름에도 금세 익숙해진 것 같았다. 더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둘러댄 것뿐이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헬렌의 피셔의 것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다. 병동에는 마돈나를 데리고 갈 수 없었으므로 나는 마돈나의 귀 사이를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었다. 마돈나는 머리를 내 손가락에 힘껏 붙였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마돈나를 엄마에게 건넸다.
KBS 오디오북
길 건너편에서 저스틴이 막 비운 캔맥주를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있었다. 저스틴은 나와는 달리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병동에 들어갔다. 스스로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탓에 처음에는 남들을 다치게 하고 결국 자해를 했다고 한다. 보호자를 동반할 필요는 없는 저스틴은 혼자 있었고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것처럼 나를 향해 양팔을 크게 흔들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병원 구내식당에서 마주 앉아 점심을 먹으며 렌즈콩 수프에 묻혀있는 게 소시지인지 요리사의 잘린 손가락인지 토론을 벌이던 일은 벌써 잊은 모양이었다. 저스틴과 함께 있으면 난처해질 때가 많아서 나는 그가 이쪽으로 건너오기 전에 잽싸게 건물 안으로 도망칠 작정이었다. 그런데 문이 좀처럼 열릴 줄을 몰랐다. 이런 경우는 심심찮게 있다. 직원들이 갑자기 수십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느라 바쁘거나 누구는 코로나로 결근하고 누구는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일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거나 하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저스틴은 초록색 피셔맨 스프렌드 봉투에서 목캔디를 하나를 꺼내어 입에 넣고 순식간에 씹어 삼켰다. 그러나 술 냄새를 덮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출 시간 내내 방금 들고 있던 캔맥주 하나만 마셨을 리 없으니 말이다. 고양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스틴은 불쑥 마돈나의 아빠를 쓰다듬더니 내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알리나! 이렇게 살아서 보다니 반갑다.
그러게요.
엄마가 한마디 거들었다. 엄마는 우리가 자살을 우스갯거리로 삼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사실 병동에서 직원들의 불편한 심기를 무시하고 주고받는 농담의 수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동차 바퀴 소리가 끽 들리더니 카타가 빨간색 포르쉐 전기차에서 뛰어내렸다. 카타 역시 나와 저스틴의 환자 그룹에 속해 있었고 본명은 카타리나였다. 그러나 카타리나는 시작한 말을 끝맺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부터 이름에서 끝부분인 리나를 생략했다. 카타는 이걸 재미있어 했다. 최소한 약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그랬는데 이건 뒤에서 이야기해야겠다.
나 안 보고 뒷봤다?
저스틴이 카타에게 물으며 강아지 같은 표정을 짓는 바람에 마돈나가 즐겁했다.
보고 싶었지. 아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아...
카타는 여느 때처럼 말을 하다 그쳤다.
나는 우리 정신병자 동지들이 정말 그리웠다고.
저스틴이 우리 둘에게 말했다. 그의 단어 선택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정신병자들이고 이곳은 정신병원이니까. 우리의 언어에 이미 익숙해진 엄마도 인간의 일에 신경 쓸 필요 없는 마돈나도 침묵했다. 카타가 저스틴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하지만...
저스틴이 장난치며 말을 끊었다. 어차피 카타는 시작한 말을 끝맺지 않을 것이므로. 이윽고 병동의 자동문이 느릿느릿 열렸다. 우리 담당이가 당직인 것을 보니 꽤나 피곤한 저녁이 될 것 같았다. 저스틴과 카타가 앞서 들어가고 내가 막 문을 통과하려는 찰나. 우리 그룹 마지막 한 명의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참 일찍 복귀해서 이미 공용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이었다. 지각은커녕 늘 정해진 복귀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오던 친구이니 말이다. 그게 시간 엄수에 대한 그의 기준이었다. 물론 나는 15분쯤 늦는 것은 지각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 카타와 달리 모든 문장을 정확히 끝맺었다. 심지어 문장 안에 문장이 다섯 개쯤 들어간 복잡한 문장으로 자신의 철학을 주장할 때도 그랬다. 게다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 해도 될 정도로 모르는 게 없고 쉼없이 뭔가를 설명했으며 나를 제외하고는 병동 전체에서 고양이에 관해 아는 게 많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괴짜 중에 괴짜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최상급 대마초만 골라 피운다는 것이었다.
늦었네요?
엄마가 인사를 건네고는 마돈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의 엄마에게 손을 내밀었다.
사고가 나서 차가 막혔어요. 여기서 5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요.
그의 엄마가 대답했다.
우리 딸, 알리나.
또 시작이다, 우리 엄마. 그의 엄마는 우리 엄마를 껴안으며 인사하려다 세 번 연달아 재채기를 했다.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고 마돈나 때문이었다. 그는 아들에게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 애는 마돈나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나를 향해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안녕, 알리나. 안녕, 예수님.
나는 그에게 대꾸했다.
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제11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려라. 이래가 지나자 하나님은 몹시 피곤하셨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그저 나들이를 하기 위한 날이 있으라. 크래쉬 테스트 더미즈 갓 셔플드 히스 핏. 예수, 예전의 파울, 3년 전.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영화를 찍는 중이었다면 이 장면에서 감독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컷을 외쳤을 것이다. 닭살이 돋을 만큼 인위적이고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웠으니.
다시 갈게요. 레디! 액션!
그러나 이곳은 드라마 촬영 현장이 아니라 내 유일무이한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따지고 보면 내 인생의 장르도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어머니는 한층 더 자기적으로 눈을 치켜떴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흔들며 눈을 한껏 치켜뜨는 동작이라니 그보다도 극적인 연기가 있을까. 어머니는 지난 30분간 했던 것보다 한층 더 언성을 높여 말했다.
파울, 휴가 중에 꼭 이래야 하니? 다른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
나는 마지막 남은 살라미 피자 한 조각을 입안으로 밀어넣고 우물우물 씹으며 파라솔이 빼곡하게 들어찬 모래사장의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기꺼이 그럴게요. 교회 신자 명단에서 저를 빼겠다고 약속만 하신다면
안 돼!
어머니는 평소보다 350%쯤 크게 소리쳤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주스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못 박았다.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독일인 노인 세 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흘깃거리고 아버지는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두 여동생 조피와 레나도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만큼 어머니는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드물었다. 종업원만이 이 연극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시칠리아 섬에 와 있었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다툴 때만큼이나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게 일상이다.
신도 명단에서 빼달라니? 견진교리 교육 문제로 이야기하던 거 아니었어?
아버지의 물음에 나는 콜라잔을 비우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런데 엄마와 대화하다 보니 이야기가 거기까지 갔네요. 신도 명단에서 저를 빼주시기만 하면 또다시 언쟁을 벌일 일도 없을 테니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를 종결짓자는 말이에요.
파울 오빠, 종결이 무슨 뜻이야?
조피가 물었다. 레나는 조피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모래밭 쪽으로 이끌었다. 테이블 앞에 앉아있어봐야 더 시끄러워질 테니 그 편이 낫기는 했다.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대며 전화를 받더니 벌떡 일어나 멀찌감치 자리를 피했다. 어머니는 나를 향해 허리를 굽히고 손을 잡았다.
제발 부탁인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집에 가면 바로 견진교리 교육이 시작되니 너무 늦죠. 매주 한 시간 반이나 그 말도 안 되는 프로파간다를 듣고 있어야.
벌써 여섯 번이나 갔었잖아. 초등학교 동창인 루카와 자라도 같이 다닐 테고 또.
무슨 반세기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아직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시나 보죠.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표정이었다.
너하고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는 재밌는데 뭘!
농담은 그만두시고요, 엄마. 초등학교 학급이나 견진교리 교육이나 우연히 모인 운명의 공동체라는 점은 같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학교는 국가가 강제하는 정책인데 반해 견진교리 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에요. 저는 견진성사를 받지 않을 거고 부모가 자식에게 견진성사를 강요해도 된다는 법은 세상을 다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그래도 루카와 자라는 매주 교육을 받으러 가서
책상 밑에서 몰래 포트나이트 게임을 하죠. 매주 출석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20유로씩 용돈을 받고요.
루카네 부모님이 거기 가는 대가로 용돈을 주신다고?
어머니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아니요. 돈을 받는 건 자라 이야기고 게임하는 쪽이 루카예요.